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은 사실은 그 13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23절에 맞는 것과 믿음이 그하고 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단들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두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은 그리하리라. 너희들이 이 허먹고 책망한 자,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나중에 주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러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에 이게 반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위대한 인간 중재자입니다. 중재자이지만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주제를 보면은 오늘과 다음 주 전체 주제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단이 지배하는 허감의 권수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구속함을 받았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다 치루어야 하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3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은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분리돼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그 지옥불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의 값도 다 담당하지 못해요. 그렇잖아. 아무리 뭐 어려운 사람이다 뭐 참 법없이 사는 사람이다 해도 하더라도 죄가 있잖아. 계속적으로 죄를 짓잖아. 자기 죄값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누가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옷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겠는가 담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담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예수님 과연 누군가.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5절 16절에 나와있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치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않아도 그것은 이단이고 완전한 인간 되심을 믿지 않아도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중점이 그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다른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인간을 하나님께 중주하는 분으로 가르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이단은 4세기 경에 있었던 아리우스 파였고 오늘날 믿는 성도들 집을 찾아가서 문을 꾹꾹 두드리면서 뭐 파수대 같은 거 주면서 전도를 하려 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천사인데 그 천사장 미카엘 천사라고 봅니다. 천사 중 최고급등이 미카엘 천사라고요. 그 아리우스파는요, 4세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유한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제1차 니케아 공회 때 그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단죄했고,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그때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며 성부 하나님과 일체라는 신앙 고백을 그 내용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인 이 아리우스파나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는 한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 그 근거로 내세운 말씀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성경 말씀을 꼭 벗어나고 예수님께서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가짜가 말이죠. 거짓말을 말이죠. 그래서 요한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인정해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이해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받게 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나중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서 두 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일합니다. 자기 분노, 힘.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가르침으로서 이 가르침을 따른 자는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단의 위험성, 영혼을 영혼토록 멸망하게 만드는 그 성경은 사실은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이단들하고 사실은 상경도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조종합니까? 배후에 사단이죠. 그러나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이다. 성경 꽃에다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완전히 다 갚은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거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자.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작은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는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만 구약에서는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만 한 번씩 대속죄일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그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temporal 임시만큼이에요.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 올 때까지 그냥 임시로 덮어두고 오시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처리하셨다. 십자가 죽으신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22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라.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기 예수님의 죽음에 더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아리스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5절 때는 거죠. 15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를 들어서 아, 성경에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예수님도 하나의 창조물이다. 그렇지만 창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 증인을 좀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물이 천사이고 천사 중 천사들 중 천사장인 미카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바른 해석이 뭔가?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의 말은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지방을 다스릴 때에 대신 자기 대신 다른 다스리는 그 집행관들을 보내면서 그 지방에 로마 황제의 이 스태츄 형상들을 갖다가 확 세워놓잖아요. 동상. 그래서 그 동상 앞에 절에 요번에 북한도 그렇잖아요. 김일성, 뭐 김정일 동상 앞에서 절에 지금 가지고 뭐 훼손하면 큰 아주 죽을 줄을 짓죠. 왜? 형상은 원래 보이지 않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6절 27절로 보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한다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죄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한번 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또 예수님도 바로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다. 그러므로 창조물 위에 으뜸이 되는 창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 중에라는 말은 창조물에 속한 신분이라는 말이고 말인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만물보다 만물의라는 말은 그 헬라 문법사고로 그 종속 소유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만물 위에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해요. Over all creation, over.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 위에 over all cre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 위에. 그다음 한 가지. 먼저 나신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먼저라는 최상권, 최상권, 으뜸.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바로 뒤에 나오는 그 16절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예수님이 예수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 이런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그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물질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 물질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보면은 16절에 보좌, 주관, 정사, 권사들,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천사 계급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해서 어떤 학자들은 뭐 보좌는 그 천사 계급들 중에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최측근 있는 가장 높은 천사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한 결과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좌, 주관, 정사, 권사들은 이 천사들을 의미하고 천사 계급들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정확한 것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미카엘 천사가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와 하늘, 천사를 포함한 영적 존재의 세계,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 세계 땅을 창조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 영적 세계, 땅 물질 세계 창조하셨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삼일째 하나님이 오세요.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처음에 아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폼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혼란한 그 땅들을 하늘과 땅 이렇게 다 만들고 바다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사람까지 아주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하실 때에 삼일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그 본문 말씀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죠.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 모독이라 해가 잡아 죽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요 2장 13절에 그 헬라로 보면요 영어에 해당하는 관사 더가 크신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우리 크신 하나님 and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더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and가 붙어 있다는 말은 구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더 김광철 and 뭐 광철이라면 같은 사람을 말하고, 더 김광철 and 더 광철하면 다른 사람을 말하고, 헬라 관습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요 그 우리 크신 하나님 그 앞에 더가 있고 and 그 다음에 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크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모든 만물은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비중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담당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에 특별히 그분 이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됩니다.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말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물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 보존하고 계시다. 영어로 그 held라는 말, hol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완전히 perfect tense입니다. 그거는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 포함한 우리도 지금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1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존속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려왔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후 세상과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주셨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된 우주는 법칙대로 움직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 창조한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모든 것은 법칙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더 이상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은 내 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이고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신분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대로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결론 내리는 게 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을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칙대로 그냥 살아가도 가도록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고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작은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모든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가 되십니다.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서 히브리서 1장 2절 이어서 3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계십니다. 마치 엄마가 이신호를 이야기할 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이거 같습니다. 마치 엄마가 태아를 자기 품에 9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10달째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낳자마자 애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입덧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몸도 너무너무 많이 죽는다.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몰랐어. 너무 고통이 컸어. 이렇게 내가 10달 동안 너를 위해서 수고해서 했고 너를 낳아주시니까 이제 내 형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 이제 내 신념과 살아가. 너?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시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더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놔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호의 물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지혜로 살아가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아프리카에서 아주 비싼 기계를 한 미국 시카고 회사에서부터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그 회사에서 시카고 본사에 막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 기계 고장나서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 기술자를 빨리 보내주시오. 최고 기술자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본사에서 그 기술자를 빨리 보내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중하러 나온 그 남아프리카 회사 직원이 그 기술 보내온 기술자를 딱 보니까 한 뭐 23, 24살쯤 보이는 아주 어린 나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실망했어요. 아주 나이 지극한 과력 있는 사람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본사로 시카고 본사를 전화해서 왜 이 젊은이를 보냈습니까? 과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오. 지금 우리가 소외가 막대합니다. 그때 제가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계를 디자인했고 만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보다 더 나은 기술자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신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정말 바른 믿음 사람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내 고려 두셨다고 생각하는 이신론과 다름이 없잖아요. 나도 알게 모르게 이신론에 사실 영향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이신론에 묻으면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래 성경이 그렇게 일어났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나 그때뿐이야.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합리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과 반대적으로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모든 생각대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느낌으로 생각으로 뭐 기도했다고 해서 뭐 깨달음이 있다가 뭐 그렇게 해서 막 살아갑니다. 오래 전에 제가 우리 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이웃에 중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불 났는데 앉아서 불이 기적적으로 꺼지게 해주십시오.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자기 생각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바른 성경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에 배우는 사탄이 있고 그래서 기도로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기도로 부를 거예요. 극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예수원이라는 신당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천적 신부. 이분은 미국교회 사건같이 에피스코발 철치입니다.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비슷하지만 사실 개신교의 교리는 말씀을 믿는 교리는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목사님을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천적 신부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아주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와가지고 태백, 강원도 산골짜기 태백에 그 예수원 공동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 믿음을 거기서 세웁니다. 지난 공동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겁 먹어도 전부 다 배가 푸어 먹고 돌아갔다는 거야. Kind of 그 예수님 오병 이어기적 뭐 비슷한 거기 예수님을 그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우리 한국에 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예수님 그때 초기에 딱 한번 그런 그저 일어났다고요. 근데 오늘 또 아주 오지에서 살아가는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도요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살아가야 될 그 모든 환경들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사용할 것을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갑니다. 병원 가서도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시민주의는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행합니다.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위 아픈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당신의 그 약으로 사용했잖아. 약으로 사용하라. 그다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듣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통해서 그의 지존을 통해서 기도할 것이오. 너희 주여 구하고 영답기 위해서 기도하라. 의령이면 역사하는 마다 해놓고 엘리야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활용하신 자원들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것을 사용하라. 성경적이에요. 한계를 버리고 치면서 극단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에 의존해서 행합니다. 근데 또한 잘못된 시민주의자들이 뭔가 하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 그 느낌 그거 막 거기서 주장하지만 한 가지는 뭔가면 실제적으로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얻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통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초기니까. 그래서 큰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내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게 있습니다.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길가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거든요.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 안진병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당장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해요.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성령의 진짜 역사로 기적들이 일어난다면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되어있죠. 그렇지 않고 자신을 높인다면 가짜입니다. 요번에 그 이재룡 목사 만민중앙교회 일단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이 뭐를 주장하냐면 그 자기 교회 예배당 앞에 이재룡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미국에 임하는 하리케인의 진로를 바꿔서 미국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광고를 미국에 그 신문에 놓은 신문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자들이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신문이 뭔가면 맨 위에 advertisement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밑에 이재룡 목사가 기도를 해서 하리케인을 방향을 바꾸다 돈을 주고 광고를 내놓고요. 그 미국에 나온 기사로 그렇게 이 사람을 현혹까지 쏘아요.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길가에서 원하는 안진병을 고쳤는데 안진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푸셨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그것을 모르던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를 기적을 행하지?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 다시 살려서 그 예수님이 보라지 예수님 이 사람이 기적을 설교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이렇게 장담이 나와 성령의 진짜 역사를 역사로 진짜로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높인다면, 어느 중에 자신을 높인다면, 가장 저는 그것을 바꿔도 그런 사람이신 저는. 야가가 후사가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신을 막 성령의 역사를 하는 이런 사람 높이고, 소원은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진정한 성령이 있잖아요. 사람의 겸손한 성령이 내가 성령이 열매 중 하나 겸손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내 자신의 영광을 부각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물과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고 기억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해 주는 천사거나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하신 만물을 오늘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행위가 뭡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주인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신 오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많은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바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는